오늘 욥기 22장에서는 욥의 새 친구들의 대표격이라고 할수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마지막 발언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주장해왔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의 그 원리를 가지고 욥이 잘못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욥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렇게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방편으로 천상의 법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욥기 3장에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또 항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지녀왔던 자신에게도 있어 왔던 인과응보의 그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인과응보 교리를 탈피하는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을 뛰어넘어 이제 세상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어느 누구도 이해해 줄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욥의 내면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이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거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궁리하고 있는 철학자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에 긍정적인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진실과 진리에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해하면서 진리에 이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네 부분은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내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부터 11절까지 욥의 제목들을 낱낱이 고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12절부터 20절까지 악인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회개를 종용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되면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이 변론 발언에서 욥을 대단히 점잖게 타이르면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논리를 끌어와서 욥에게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해 왔습니다. 두 번째 이 발언에서는요, 격앙된 어조로 욥의 죄악을 낱낱이 정죄하면서 동시에 욥에게 저주를 퍼붓는 협박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언, 세 번째 발언에서는 이두 가지 모두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운명을 전하면서 회개를 종용하기도 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강력한 저주와 또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논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욥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진리에 대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재단하는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 번째 발언까지 와서도 엘리바스는 사실상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논리를 끌어다 쓰고 또 다양한 그런 접근을 시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욥의 이러한 심판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욥기 2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인간에 대한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미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대우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아픔조차도 다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4절 말씀에 엘리바스는 법적 소송 형식을 사용해서 논지를 주장합니다. 욥이 단행하는 징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문이며 이 법정에 지금 자신이 검사로서 욥의 죄악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제목들을 열거하듯이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엘리바스는 검사로서 욥의 죄악들을 5절부터 11절까지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또 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욥을 정죄합니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다라고 잊지도 않은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엘리바스의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현재의 삶은 인과응보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자랑하시고 계시죠. 욥이 이렇게 의인이다. 이렇게 완전한 자다. 그의 신앙은 진짜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그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대표자로 세울 정도로 욥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험이 주어졌던 것이죠. 지금까지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새 친구들의 논리와 주장 그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욥의 새 친구들의 주장이 그 논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명문 하나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대단히 옳은 주장이 많습니다. 때로는 욥의 이야기조차도 어떻습니까? 욥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가 바른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 틀린 주장을 하는 것도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들의 주장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진실과 진리의 유무를 떠나서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지니고 이러한 진리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욥기의 전체 맥락에서 이해할 때 친구들의 견해는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지는 교리적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관습적인 사고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간섭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관심과 또 현재 상황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그 원리를 붙잡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우를 이 욥의 친구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각자 개인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 다른 것이죠.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우리는 제한적인 경험과 제한적인 지식과 제한적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욥은 그의 이러한 시간들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그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열려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정죄하지만 욥은 고난 중에 있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욥기의 말씀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욥기의 이런 전혀 역설적인 기존에 있어왔던 모든 그 진리들을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에서 접근하는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이 깨달음과 또 이 삶에 대한 대하는 자세가 어떤 영향이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공력권세 잡은 사탄은 지금도 그가 지닌 모든 역량과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상적인 성공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며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너희는 실패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겨야 되고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또 이 좋은 결과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잘못된 세상적인 성공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역설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며 이유 없는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것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신앙의 모든 역설적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해석과 답을 또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깨달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걸어가는 지금의 현실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또 아프고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고급한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의 건너가는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운데 얼마든지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 역설에 대한 답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또 현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욥이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응답을 경험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